Do you know today's messenger is Elder Michael Lee, and he is going to deliver us such an insightful message concerning Melchizedek this morning. Thank you.
Good morning all,
and
to all in the sanctuary, in the church hall, and at home using Facebook streaming. Today, I would like to share a message with you from the Epistle to the Hebrews, chapter 7, verses 1 to 3, and I have entitled it, The Mysterious Melchizedek. From a young boy in primary school, I heard of this name, Melchizedek, every Sunday, but had no idea what this name meant or who this person was. I had made no attempt to find out.
그리고 이 잘 알려진 이름에 대해 알아보려고 노력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멜기세덱은 아름다운 말처럼 들렸지만 신비로운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후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인물에 대한 설교나 성경 공부를 들어볼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미스테리한 인물이었습니다. 최근에 저는 이 신비한 인물에 대해 좀 더 알아본 후 여러분과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그가 여전히 여러분께 미스테리한 인물인지 아닌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 침례교 목사 크리스웰 박사가 멜기세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경 안에서 살펴보고 또한 성경 안에서 이렇게 많은 학자와 해설자들이 연구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애를 썼던 주제들 중에 멜기세덱에 관한 것만 한 것은 없었습니다. 성경 안에서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에 대한 말씀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놀랍게도 멜기세덱은 창세기, 시편, 그리고 히브리서 이 세 곳 외에서는 성경에서 언급된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서 처음으로 역사적인 인물로서 언급되었습니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멜기세덱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 아래 쓴 시편 110편 4절 말씀에서 그를 예언의 하나로 언급할 때까지도 인용되지 않았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 멜기세덱의 서열 이후 주 예수 그리스도인 자신의 아들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임을 밝히셨습니다. 그 이후 교리적 문제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서신서에서 그의 이름을 다시 보기까지 천년 동안이나 멜기세덱에 관한 기록은 없었습니다. 서신서에서 멜기세덱은 히브리서 5장 10절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들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이후에 그의 이름은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또 한 번 언급됩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그는 또한 7장 1절에서 28절까지 언급되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점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멜기세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약성서의 멜기세덱,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멜기세덱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견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구약에서의 멜기세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교독 말씀으로 우리는 창세기 14장 1절에서 20절을 읽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구약 성경 창세기 14장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함께 읽어 내려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20절에 처음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왕들의 전쟁 이후 사건을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엘라망 그돌라오멜이 이끄는 가나안 왕 4명의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 등 오늘날 트랜스 요르단이라 불리는 5개의 성읍들을 공격하였습니다. 엘람은 현재 이란이라는 지역에 있던 고대 왕국입니다. 엘람의 또 다른 이름은 수시아나로 엘람의 수도 수사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사는 이후의 왕 아하수에로의 궁전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2절에 이곳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다섯 성읍은 강력한 엘람의 왕국의 신하로서 그돌라오멜 왕에게 경의를 표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들은 조공을 바치는 대신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돌라오멜 왕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맹국들과 함께 모여 북쪽에서 온 대군을 이끌고 이 도시 국가들을 그들은 시딤 골짜기에서 싸웠는데 시딤은 경작된 들판을 의미했습니다. 동시에 이 골짜기는 매우 비옥했고 오늘날 사해로 알려진 여매는 여전히 대홍수의 잔해인 담수호였습니다.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국가들과 그 이웃들을 정복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0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아멘. 그렇지만 이 승리한 왕들은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납치한 일이었습니다. 롯에게 일어난 일을 듣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서 다마스쿠스 근처까지 이 왕들을 뒤쫓으러 갔습니다. 아브라함의 훈련된 병사들은 우리나라의 특수부대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둠을 틈타 318명의 잘 무장한 병사들을 데리고 수천 명의 동맹군들을 갑작스럽게 공격하였습니다. 이 공격에서 승리한 후에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죄송합니다. 이 공격에서 승리한 후에 창세기 14장 16절을 보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다라고 말했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의 형제로 언급되었지만 사실상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아브라함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절대적인 인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그가 승리한 후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 7절에 소돔 왕이 그를 먼저 찾았고 맞았고 창세기 14장 8절에 이 신비스러운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창세기 14장 8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는 별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살렘의 왕 멜기세덱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멜기세덱 역시도 소돔왕을 그냥 지나친 것 같습니다. 소돔은 지금까지 존재했던 가장 악한 도시들 중 하나였고 아브라함과 멜기세덱 둘 다 소돔의 왕에게 관심을 두는 것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만남에서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4장 8절에서 멜기세덱 왕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온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 멜기세덱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9절에서 20절 전반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로 20절 후반부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것 가운데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원전 2000년경에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첫 번째 책에서 하고 있는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멜기세덱은 누구였을까요? 구약성서 해석학 교수인 피터 젠트리 박사의 말에 따르면 멜기세덱은 가나안에 있던 왕으로서 살렘의 왕이었고 제사장으로서 유일한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당시 아브라함과 그의 가문 외에도 진리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여호와이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지난 100년 동안의 고고학은 초기 가나안 사람들에 대한 흥미로운 지식과 이해를 밝혀냈습니다. 1920년대 라스 샴나라는 곳을 발굴하던 중 고고학자들은 기원전 12세기에 번성했던 고대 도시 우가릿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종교를 포함한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모든 면을 묘사한 수십만 개의 점토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바알에 대한 그의 숭배, 번개와 천둥의 신, 서센족의 폭풍신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점토판들은 또한 초기 가나안 사람들이 진정한 창조주 하나님을 숭배했고 아브라함 시대, 즉 기원전 2000년과 기원전 12세기 사이에 가나안 종교의 퇴폐가 일어났다는 사실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점차 그들은 하나뿐인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저버리고 많은 신들을 숭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비의 신인 바알은 다른 신들보다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멜기세덱 시대의 역사적 설명과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멜기세덱은 가나안의 왕이자 제사장으로서 진정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처럼 기원전 1000년경에 이스라엘의 다윗왕이 성경으로부터 이 예언적인 말씀을 받기 전까지는 멜기세덱에 관한 또 다른 언급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왕에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될 사람을 또한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을 보내겠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제사장인 동시에 왕일 것입니다. 시편 110편 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아멘. 이 구절에서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문자 그대로 여호와께서 아도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라는 것 뜻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두 위격이신 이 분들 사이에서의 놀라운 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아들은 그의 오른편에 앉으실 것이라 하셨습니다. 오른편에 앉아있다는 것은 메시아, 즉 예수님께 그의 적을 제압할 권위와 권세를 부여하고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 명예,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이 제사장이 영원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멜기세덱처럼 그는 하나님에 의해 직접 지명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제사장직은 확실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경우에 변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의미는 곧 그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이기에 멜기세덱의 인물은 참된 역사적 인물이었고 그는 실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신약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한 지 2000년이 지난 후 성령의 감동을 통해 히브리서의 저자는 멜기세덱이 네 왕들의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있던 아브라함을 만났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 만남에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였고 그리고 2절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그 소유의 10분의 1, 즉 11조를 멜기세덱에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7장 2절에서 저자는 멜기세덱이 살렘 왕, 곧 평강의 왕이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며 의의 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이란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라는 것이며 살렘왕이라는 명칭은 평강의 왕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으며 또 왕이기도 했습니다. 뉴 언거의 성경사전에 따르면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이름일 것입니다. 시편 76편 2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아마리나 서안에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의 우루살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리나 서안은 기원전 1360년에서 1332년 사이에 이집트의 파라오 행정부와 가나안과 아무리 임명된 총독들 사이에서 오고 갔던 서신입니다. 아무르는 오늘날 시리아와 레바논의 북서부와 서부에 위치했던 아모리 왕국을 말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멜기세덱에 대하여 아주 흥미로운 진술을 했습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 안에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멜기세덱이 부모도 없고 그리고 어딘가에서 갑자기 등장한 신비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모든 레위 제사장들은 제사장의 계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거슬러 올라가면 아론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멜기세덱은 부모에 대한 기록이나 아론이나 레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족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의 왕족 혈통은 유다에게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아론이나 레위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러한 제사장의 계보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은 주 예수님의 제사장직과 마찬가지로 레위 지파의 세습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두 분 모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지셨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고 묘사되었습니다. 모든 레위 제사장들은 제한된 재임 기간 동안 제사장직을 수행하였고 그것은 30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멜기세덱의 경우 그 시작의 기록이나 생명의 끝에 대한 기록이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는지 알지 못했고 또한 그가 태어났었던 기록과 죽었는지를 밝히는 어떤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에 대한 신비감을 줍니다. 그렇다면 그는 신적인 존재였을까요? 미국의 신약 성서 신학자 중 하나인 윌리엄 레이는 멜기세덱의 갑작스러운 출현과 또 똑같은 방법으로 갑작스레 역사의 기록에서 사라진 것은 이 부분을 읽는 민감한 독자들에게 영혼에 대한 개념을 일깨워준다라고 말했습니다. 멜기세덱에 대한 이 같은 묘사,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라는 묘사는 중요한 한 가지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하여 켄트 휴즈가 한 말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는 멜기세덱이 시작도 끝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 암시되어졌던 것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장직 안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과 또 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경우와 닮아있음을 시사합니다. 히브리서의 저자 역시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고 말했습니다. 모모와 같이 되어라는 말은 누구누구와 비슷하게 되다, 누구누구를 닮게 만들어지다 또는 누구누구에게 견줄 수 있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버트 반스가 언급한 것처럼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비슷한 또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였습니다. 그 말은 곧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알버트 반스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는 표현은 그가 많은 이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 자신처럼 만들어진 자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자신을 비교하여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멜기세덱이 하나님이 아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어쨌든 인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은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레위 제사장들은 그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에 그들의 제사장직을 내려놓았습니다. 히브리서 7장 23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참으로 그 제사장들의 수가 많은 것은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 항상 잊지 못하였기 때문이로되. 그 어디에도 멜기세덱의 죽음이나 제사장직의 임기를 마쳤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 같은 점에서 예수님과 그의 유사점들이 비교되어집니다. 어찌되었는지 간에 멜기세덱의 제사장직도 그가 죽었을 때 그 임기도 끝이 났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지만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말은 멜기세덱이 다른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종신 제사장직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신비롭고 흥미로운 이야기에 대하여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였을까요?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에 대한 이상한 해석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다음의 자료들은 프리셉트 어스틴이라는 사이트와 W.A. 크리셀 박사님 그리고 헨리 모리스 박사님의 그 문구를 참조하였습니다. 여기 매우 기이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멜기세덱은 천사였다. 이 주장은 오리겐과 디두모에 의해서 제안되었습니다. 오리겐은 2, 3세기경의 기독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디두모는 그의 제자로서 3세기에 활동한 신학자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관심을 히브리서 5장 1절로 돌려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을 다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 가운데서 취한 대제사장마다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사람들을 위하여 임명을 받나니 이것은 그가 죄들로 인해 예물과 희생물을 드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람들 가운데서라는 단어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제사장들이 사람들 가운데서 임명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결코 천사들 가운데서 뽑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천사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천사에게는 결코 제사장직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상한 주장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에녹이다. 이것은 후이우스와 칼멧이 주장하였습니다. 후이우스는 17세기경에 네덜란드의 학자였으며 저명한 라틴어 번역가였습니다. 그리고 칼멧은 17세기에 프랑스 베네딕트의 수도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녹이 하늘로 불러올려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걷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에녹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와 영혼 안에서 온전히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에녹은 족보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아담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에녹이 족보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멜기세덱이 에녹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멜기세덱은 노아의 세 아들 중 하나인 셈이었다. 프리셉 어스틴 웹사이트를 다시 한번 참조하겠습니다. 1세기의 랍비들은 멜기세덱을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보는 기독교의 관점에 대항하고자 그를 멜기세덱을 노아의 장남인 샘과 동일시하려고 하였다. 샘의 족보는 매우 잘 알려져 있기에 대부분의 초기 기독교 작가들은 이러한 주장이 멜기세덱은 족보가 없으며 라고 기록한 히브리서의 주장을 무효화하는 것이기에 이 주장을 반대하였습니다. 샘은 족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샘이 아니었습니다. 네 번째로 몇몇 영지주의자들은 멜기세덱이 성령님의 테오파니 가시적 현현이라고 가르쳤으며 후에 그들을 따르던 종파에서는 그를 성자 하나님의 전신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심지어 헨리 모리스 박사님 역시 멜기세덱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신이 발현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유형으로 나타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제사장으로 나타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또 성령님께서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그리고 형통도 족보도 없다고 지적하는 것은 정말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3절에서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다, 비슷해지다 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이전에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현현이 아닙니다. 그는 절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성자 하나님의 한 유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프리셉 어스틴 사이트를 인용하면 쿰란의 11개의 동국에서 발견된 사해 두루마리에서는 멜기세덱을 남겨진 유대인들을 위해 오시게 될 위대한 구원자로서 그를 대천사장 미가엘과 동일시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을 다시 말하지만 히브리서 5장 1절을 보면 천사는 그가 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몇몇 제7일 안식일 교인들은 멜기세덱이 여기 지구에서의 구원의 과정을 관찰하기 위해 이곳으로 보내진 다른 행성으로부터 온 아담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억지스러운 주장입니다. 이것은 너무 어리석어서 논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멜기세덱은 사람이다 라고 믿는 다른 사람들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라틴 불가타 성경의 저자인 제롬은 이레네우스, 히폴리투스, 가이사리아의 에우세비우스, 그리고 아폴리나리스 등 초대 교회의 권위자들은 모두 멜기세덱을 사람으로 보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이것이 대다수의 교회 개혁자들이 취하는 입장입니다. 크리스웰 박사의 기하학적인 논증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고 창세기 1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 외모만 사람의 외모를 가진 것도 안 되며 가상의 사람도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려면 그분은 사람이 되어야만 한다. 그분은 성육신 한 사람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사람일 수도 있다. 그는 하나님이고 사람일 수도 있다. 하지만 반드시 사람이어야만 한다.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이다. 그는 사람의 외양을 취한 것이 아닌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의 한 유형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 히브리서 7장 3절 인용을 마칩니다. 만약 이 논쟁이 기하학이라면 우리는 이 말 뒤에 QED, 수학에서 종종 증명을 마칠 때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은 증명 끝이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왜 많은 저자들이 멜기세덱을 성령의 현현으로 또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현현, 즉 성육신 전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발현으로 해석하는 것일까에 대해 물어봐야 합니다. 이것은 구약성서와 히브리서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 7장 2절의 칭호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칭호들과 매우 유사합니다. 멜기세덱의 이름의 의미는 의의 왕이요 또한 살렘의 왕, 곧 화평의 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칭호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그의 기록된 족보의 부재. 그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혈통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오직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멜기세덱은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장면에서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는 그 후 장면에서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미스터리를 야기하였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멜기세덱은 어떠한 영적인 존재이거나 신적인 존재임이 틀림없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하였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가 전하고자 했던 것은 멜기세덱의 조상에 대한 기록이나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역사적 기록이 없다라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세 번째로 그는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아멘. 그는 계속해서 제사장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멜기세덱이 신성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추측하게 합니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고 묘사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알버트 반스는 이런 발언을 하였습니다. 창세기 기록에 따르면 그의 죽음이나 제사장직의 마침에 대한 설명이 없고 이런 점은 예수님과 유사한 점이 많이 보인다.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그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임기가 만료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직분을 임기하는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종신적 제사장직을 가졌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 멜기세덱이 디오파니, 성령의 현현 또는 그리스도의 현현이라고 해석하는 그 해석에 반대되는 가장 강한 주장들 중 하나는 히브리서 저자가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고 분명하게 언급하였다는 것입니다. 만약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는 분명히 그가 주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멜기세덱에 대한 정보는 빈약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는 사람입니다. 그 미스터리는 풀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정체는 여전히 수수께끼로 남아있습니다. 그는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언제 태어났고 언제 죽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고 정당한 이유로 그것을 우리에게 숨기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은밀한 일들은 주 우리 하나님께 속하거니와 계시된 그 일들은 영원토록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속하나니 이것은 우리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의 역사적 인물로 성경에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동맹국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롯을 구해오는 길에 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다윗 왕이 시편 110편 4절에서 그를 다시 언급했을 때까지 천년 동안이나 성경에서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서 말씀입니다. 주께서 맹세하셨고 또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라 이르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후로 그의 이름이 다시 언급되기까지는 또다시 천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 5장, 6장 그리고 7장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란 뜻도 있지만 그는 살렘의 왕이자 가장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도 했습니다. 즉 그는 제사장이자 왕이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에게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는 표현은 그의 계보에 관한 기록이 심지어 출생이나 사망에 관한 기록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되어라고 묘사되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제사장직은 레위 제사장직과는 달리 영원한 것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멜기세덱은 그리스도의 한 유형으로서 주님의 미래 사역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